AWCA와 행복 찾기. 안녕하세요. 행복 찾기 진행을 맡은 AWCA 사무총장 진미경입니다. 오늘이 8월의 마지막 날 31일입니다. 내일부터는 9월이 시작되고 학생들은 이제 학교로 모두가 바빠지는 시간이 왔네요. 여름을 보내고 가을을 맞는 레이버데이, 노동절의 황금 같은 휴일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찾기 시작합니다. 더블리세와 행복찾기 프로그램은 살면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비영리기관인 AWSA가 제작 방송하고 있으며 뉴저지 버겐 카운티 시니어 서비스국에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저희들이 뭐 변함없이 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내용을 가지고 상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68세의 뉴저지 주민이고 메디케어와 뉴저지 패밀리케어를 가지고 있는데 지난주에 플로리다를 다녀오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중상은 아니지만 지금 조지아주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 뉴저지 메디케이드가 조지아주에서 커버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보험 커버 관계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내셨어요.
아, 예. 병원에 입원 중에 보험 때문에 급한 질문을 하셨구만요.
그렇죠. 사고 나신 거고.
예, 네. 조금 당황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그 입원을 하게 된 사고의 경위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를 가지고 있는 분이 타주에 가서 그 메디케이드가 커버를 해주지 않으니까 걱정이 된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메디케어는 우선 그 어느 주를 가나 다 커버를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메디케이드는 스테이트 단위로 커버 업무를 합니다.
네, 메디케이드.
그래서 이제 타주에 가서는 뉴저지 메디케이드가 커버를 안 한다.
네.
그런 얘기만 잠깐 들은 겁니다.
네네.
근데 이제 뉴저지 메디케이드만 가지고 있는 경우하고 메디케어하고 메디케이드를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메디케이드만 가지고 있으면 그 메디케이드가 조지아주에 가서 커버가 안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메디케어가 같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 메디케어는 어느 주에서나 커버가 되니까 그 메디케어가 페이할 부분은 커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메디케어가 커버해 주지 않는 부분을 메디케이드에다가 그 메디케어가 크로스오버 해 주거든요.
네.
그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별로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이제 네. 모르니까 좀 설명이 필요하게 하게 됐습니다.
네.
우선 이 사람이 그 교통사고가 났다고 그랬는데요. 교통사고가 어떻게 났는지를 자세하게 말을 안 했구만요.
그렇죠. 그냥.
예, 네. 차량끼리 다른 차가 관여되는 사고인지 아니면 자기 차만 네. 굴러져가지고 사고가 났는 거든지 어느 경우든지 경찰이 관여됐을 겁니다.
네, 그렇죠.
예, 네. 그러면은 그 경찰이 이제 앰뷸런스 불러서 병원으로 환자를 보낼 때 자동차 보험 관계의 인포메이션을 병원으로 보내줍니다. 알려줍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상대방이 관여가 되어 있으면은 상대방 차의 보험으로 크림이 될 거고
네.
내 자동차만 그냥 사고 난 거란다면은 네. 내 자동차 보험이 이 커버를 할 겁니다.
그렇죠.
네. Either way, 자동차 보험이 관리가 되면은 이때 이제 참 중요한데요.
네.
자동차 사고에 의해서 자동차 보험이 클레임 대상에 관련이 되면은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가 프라이머리가 아니고 세컨다리 포지션으로 물러나 버립니다.
네.
자동적으로요.
네.
그렇게 되면 메디케어 또는 메디케이드가 우리 커버 안 합니다.
네.
이렇게 돼 버린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자동차 보험 회사의 보험 가지고 클레임을 하고
네.
다 치료를 받고
네.
후유증까지 다 이제 치료를 받게 되는데
네.
그걸 이제 사고가 났으면은 보험회사를 클레임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변호사를 고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변호사가 그 보험회사를 상대로 해서 클레임을 하고 난 후에
네.
치료가 다 됐다. 이제는 보험회사에 더 이상 클레임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되면은 변호사가 관여가 되면은
네.
그 변호사가 이제 그 보험회사, 자동차 보험회사를 상대로 해서 더 이상 클레임을 할 필요가 없다.
네.
그렇게 되면은 그 당신 보험회사의 클레임은 이 사건에 관련해서 클레임은 이제는 끝났습니다.
네.
하는 레터를
네.
보험회사에다가 보내줘야 됩니다.
네.
그 컨펌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네.
안 해주면은 지속적으로 보험회사가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럼요.
그러면 네. 무슨 얘기냐면은 메디케이나 메디케이드가
네.
지속적으로 세컨다리 포지션에 이게 됩니다.
아, 네.
그래서 변호사가 이제 다 끝났다고 그 보험회사의 클레임을 저희 리리즈 시켜주면은
네.
시켜주고 그 레터 카피를 메디케어 오피스에다가 보내주면은
네.
메디케어 메디케이드가 오리지널 프라이머리 포지션으로 돌아옵니다.
네.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문제가 없죠.
지금 이분께서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갖고 있지만 사고가 났기 때문에 사고 났을 당시에는 자동차 보험 가지고 치료를 받으시고 그게 다 끝난 다음에는 다시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가 다시 주보험이 된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분의 질문은 그 자동차 보험 관계는 일체의 말이 없고요.
그렇죠. 네.
메디케어, 메디케이드에 관한 그 질문입니다.
네.
덮어놓고 메디케이드가 커버 안 한다는 얘기만 듣고 지금 걱정을 하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뉴저지에 사실 때는 병원이나 닥터 오피스에 가면은
네.
메디케어 카드는 안 줄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메디케이드의 그 MCO 플랜,
네.
메디케이드가 주는 MCO 인슈런스 플랜 카드만 주면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해서 그쪽 보험회사가 조지아 병원 측에다가
네.
뉴저지 메디케이드 MCO 플랜만 카드를 주니까
네.
그 병원 측에서는 우리는 뉴저지 메디케이드 받지 않습니다.
네.
이런 답변이 즉각적으로 나와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이 경우에 네. 메디케어가 있고 메디케이드가 있는 사람일 경우는
네.
메디케어가 프라이머리가 되기 때문에
네.
메디케어가 우선 기본적으로 커버할 건 커버하고,
네.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메디케이드가 커버하지 않는 부분은,
예.
메디케어가 메디케이드 MCO 컴퍼니에다가 크로스오버를 해줍니다.
네.
이관시켜서 커버를 시켜준다 그 말이에요.
네.
지금,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메디케어, 메디케이드의 경우는 자동차 보험이 관련이 안 됐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혼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메디케어가 프라이머리를 커버하고 나머지 세컨다리 커버리지를
네.
메디케어에다가 메디케이드에다가 크로스오버를 해줄 때
네.
메디케어가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해줄 때 지금 메디케어에서는요 전국적으로 메디케이드 에이전시에다가
네.
메디케이드 에이전시나 또는 중요 보험 컴퍼니와 그 크로스오버에 간추력이 돼 있습니다.
네.
그걸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인데 Coordination of Benefit Contract
네.
Coordination of Benefit Contract
네.
COBC
네.
이 간추력이 중요 보험회사와 메디케이드 에이전시하고는 다 돼 있습니다.
네.
메디케어에서 CMS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이럴 경우에는 메디케어가 그 MCO 컴퍼니, 인슈런스 컴퍼니, 메디케이드 인슈런스 컴퍼니에다가 바로 크로스오버를 해서 커버를 해줍니다.
네.
그건 환자 입장에서는 알 필요가 없죠.
그렇죠.
병원 측만 알고 있으면서 이제 크로스오버 해주면은 그쪽 그 MCO 컴퍼니에서 병원에다가 이제 나머지 코페이를 페이를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이제 이 관계를 모를 경우에는
네.
답답한 거죠.
그렇죠.
이분처럼 말이죠.
예.
그래서 그 점을 기억해 두시고,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동차 사고가 날 경우에는 어디서 나든지 간에 그 자동차 보험회사가 1차적으로 크레임 대상이 된다.
예.
기억을 해주고. 그때, 네. 만약에 내가 메디케어를 가지고 있고, 메디케이드를 가지고 있으면,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는 세컨다리 포지션으로 자동적으로 물러나 버린다.
네.
그걸 우리가 확실히 그 관계를 기억해 두고, 그 어떤 방향으로,
네.
크레임을 대하느냐 하는 것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보험회사가 관련되어 있, 자동차 보험회사가 관련되어 있으면, 대개 이제 변호사들이 관여가 되니까.
그럼요.
대가 아는데.
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이 지금 질문하신 분처럼. 네. 혼란이 막 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관계를 잘 알고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케이스의 이슈는.
네.
타주에 여행을 했을 경우에 생기는 케이스 사건의 이슈가 아니고,
네.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를 동시에 가지고 있을 때 크로스오버를 메디케어가 어떻게 해주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이슈입니다.
네.
이걸 우리가 확실히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병원에 일단 가셨을 때 보험을 물어보잖아요.
네.
사고로 가시면 그랬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하는 게 좋을까요?
그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험 인포메이션을 다 줘야 됩니다.
아.
자동차 보험 관계는 물론이고 자동차 보험 이외에 다른 보험 개인 보험을 달라고 그러면은
네.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카드를 다 줘야 됩니다.
네.
타주의 경우 특별히요. 네, 그래야만이 메디케어를 상대로 해서 병원 측은 크레임을 하거든요.
네.
그럼 메디케어가 커버할 건 하고 커버하지 않는 세컨다리 포지션 그 코페이 부분은
네.
메디케이드로 크로스오버 해준다 이 말이죠.
네.
메디케어가.
예.
그러니까 그 인포메이션을 다 줘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이분처럼 혼란이 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자, 오늘 68세 뉴저지 주민께서 보내주신 이 내용을 들으시면서 조금 이제 이해가 되셨을 걸로 생각합니다. 자동차 사고가 났을 경우와 타주에 가셨을 때 그냥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예, 이 보험 처리 여부가 다르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교통사고는 일단 사고 보험이죠. 보험하고 가장 먼저 관련이 된다는 거 아시면 좋겠습니다. AWS에서는 이렇게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을 잘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관련 직원들이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대면상담 다 가능합니다. 특별히 프랭클리 선생님께서는 매주 수요일에 상담을 하고 계십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하셔서 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201-862-1665입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저의 친구 중에 인도에서 이민 와서 미국에서 15년째 일하고 있는 64세의 남자입니다. 내년에 인도로 완전히 귀국해서 살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받을 소셜 시큐리티와 메디케어를 인도에서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받을 자격을 다 갖추었는데 억울하게 손해를 볼까 걱정이랍니다. 하고 이런 내용 왔네요.
아, 예. 한국 분은 아닌데.
네.
예, 인도 분의 질문을 대신해 주셨구만요.
예.
뭐 인도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네.
예. 우선은 15년 세금 내는 일을 했기 때문에 65세가 되면은 메디케어를 받을 자격이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64세라고 그러니까 66세가 되면은
네.
소셜 시큐리티를 탈 자격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물론 지금도 얼리 소셜 시큐리티를 탈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아직 안 타고 있는 모양이네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상태에서 인도로 영주 귀국을 하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요.
네.
메디케어는 그 미국 정부에서 관리해서 운영하고 있는 건강 인슈런스이기 때문에 미국 영토 내에서만 커버가 됩니다.
그렇죠.
예, 물론 이제 특별한 경우는 있긴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메디케어는 미국 영토에서만 커버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인도로 귀국을 하게 되면은
네.
당연히 메디케어는 그 무용지물이 됩니다.
네.
커버를 안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나 이제 인도에 갔다가 나중에 이제 몇 년 후에
네.
다시 미국으로 오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메디케어의 자격을 부활시킬 수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메디케어를 다시 쓸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미 10년 이상 세금을 내서 네. 메디케어 자격이 있고
네.
또 소사주기 자격도 있기 때문에
네.
그걸 부활시키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소셜 시큐리티는 정부에서 주는 베네핏 인슈런스라기보다는
네.
내가 세금을 내서 적립된 내 연금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권리가 있어요. 주인이 나예요.
내 돈이니까.
네. 그래서 어느 나라 가든지 내가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네.
한국을 가든지 일본, 인도로 가든지
네.
가서 소셜 시큐리티를 탈 수 있는 연령 66세가 되면 크레임을 해서 그 현지에서 받게 됩니다.
네.
현지에서 전액을 받습니다.
전액을?
네, 네, 받는데 이제 미국에서 인도로 송금해주는 송금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거는 공제하죠.
공제하고.
그러나 인도에 있는 그 은행 구좌로 직접 송금을 소셜 시큐리티에서
네.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네.
이제 어떻게 그걸 이제 신청을 하느냐,
네.
또 어떻게 어랭지를 하느냐 하는 게 문제가 될 겁니다. 두 가지 방법입니다.
네.
첫째 하나는 인도로 가기 전에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에 가가지고
네.
내가 언제부터 그 인도로 가서 살게 되는데 내 소셜 시큐리티를 66세가 되면은 인도로 보내주시오.
네.
하는 신고를 해야 됩니다.
아, 네.
근데 그때 신고할 때
네.
아직 인도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인도에 뱅크 어카운트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제 이럴 때는 신고가 잘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예.
근데 그럴 경우에는 인도에 가가지고 살다가
네.
66세 되기 전에 미국 대사관 영사과에 가가지고 미국 소셜 시큐리티 클레임을 거기서 하는 겁니다. 현지에서.
아, 현지에서.
야, 현지에서 하면 그때는 이제 인도에 가서 있게 되니까 예. 뱅크 어카운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있겠죠.
예, 네. 뱅크 어카운트 인포메이션 제공 주고 본인 모든 신상을 다 제공해 주면은
네.
그 영사과에서 미국 본토의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를 통해 가지고
네.
해당 기간 내에
네.
소셜 시큐리티가 인도에 있는 은행 구좌로
네.
송금이 되도록 조치를 해줍니다.
네.
그래서 어디서든지 받을 수가 있어요.
네.
다만 미국하고
네.
뱅킹 업무가 안 되는 나라가 있잖아요.
어느 나라죠?
현재? 네, 그게 이제 북한 안 되고 있죠.
네, 북한.
그 다음에 큐바가 요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주 한두 나라밖에 없어요.
네.
다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나라 가서든지 뱅킹만 되면은
네.
소셜 시큐리티를 그 현지에서 받을 수가 있다.
네.
우리 한국 분들의 경우 많은 경우에요.
네.
그런 상담을 제가 해준 적이 있는데 이렇게 은퇴해가지고 아프리카나 어느 나라에 가서 선교사로 일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시죠. 네. 네.
그럼 그 선교사님들이 현지에서 뱅킹 어카운트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또 미국에서 10년 이상 세금을 냈으면은 미국의 소셜 시큐리티를 현지 선교지에서
네.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그 조치를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참고로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소셜 시큐리티는 미국하고의 뱅킹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는 어느 나라에서든지 자기 돈, 내 돈이기 때문에 소셜 시큐리티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지 마시고 본인이 가서 사실 그 나라에 가셔가지고 거기 미국 영사관을 통해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네. 가시기 전에 모든 어카운트가 다 있다면 미리 신청을 하셔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네, 지금 이분은 이제 친구 문제를 이렇게 의논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뭐 early social security도 있지만 이제 full social security를 받는다고 했을 때 이분 좀 시간이 있으시니까 천천히
그렇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메디케어는 미국 영토 안에서만 되기 때문에 이제 의료 시스템, 뭐 의료 보험은 인도에 가셔서 인도 안에 있는 것으로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도 저희가 이런 문제를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궁금하신 문제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AWCA로 연락 주십시오. AWCA는 뉴저지 버겐 카운티 틴에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오픈하고 있습니다. 문의는 전화 전화 201-862-1665입니다. 자격을 갖춘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전화상담 혹은 대면상담, 또 프랭클리 선생님께서는 매주 수요일에 상담하고 계시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로 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AWC에서는 상담과 관련해서 상담료는 따로 받고 있지 않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이더블리세어와 행복찾기 프로그램은 살면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비영리기관인 AWC가 제작 방송하고 있으며 뉴저지 버겐 카운티 시니어 서비스국에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양의학학 임경아 박사님과 함께하는 AWCA 건강 프로젝트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저희들이 또 어떤 내용을 한번 알아볼까요?
오늘은요. 네. 물의 중요성이 참 중요한데 네. 뇌 건강을 위해서 물을 제대로 마시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하고 뇌하고 어떤 네. 관련이 있을까?
일단 우리 물이 네. 뇌에 예, 뇌 세포에 영향을 네. 미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물을 잘 안 드셨을 때 네. 이런 탈수로 인해서 수분이 부족해지면 뇌 세포의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몸은 대략 뭐 한 60%가 물로 이루어져 있고요. 네. 또 뇌의 80%는 수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뇌 세포는 늘 물과 미네랄, 염분 같은 그 원소 사이에서 정교한 균형이 이루어졌었을 때에만 네. 정상적인 기능이 할 수가 있는데요. 네. 탈수로 인해서 뇌세포의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은 뇌세포의 기능 자체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물은 항상 저희들이 마셔야 된다는 건 알아요. 네. 근데 너무 많이 마시는 사람도 있고 안 먹는 사람도 있는데 네. 물을 너무 마셨을 때도 문제가 되는가요?
그렇습니다. 너무 물을 많이 마셨을 때도 또 적게 드셨을 때도 네. 문제가 있는데요. 일단 물을 마시는 양의 부족으로 인해서 감정의 변화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 네, 네프 브레인 포그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뇌의 어떤 안개 같은 이런 그 포그 현상이 나타날 때는 일단 에너지가 감소 되고요. 네. 감정의 변화, 짜증, 탈수로 인해서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은 기분이 나빠지거나 피로해지거나 더욱더 긴장하거나 불안감이 생길 수가 있어서 결론적으로는 이 기억력을 포함한 사고 능력까지도 저하될 수가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신체에서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생기는 증상들을 보면은 일단 신체 내에서 수분이 1.5% 굉장히 부족한 것 같기도 한데 네. 1.5%만 부족하더라도 두통이나 피곤함을 느낄 수가 있고요. 네. 집중력도 떨어진다는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네, 젊은 남성인 경우에는요.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은 기억력을 포함한 사고 능력이 떨어지고 또 피로감이나 긴장, 네. 걱정거리가 너무 과도하게 발생될 수 있다. 라고 보고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젊은 여성인 경우에는 기분이 나빠져서 감정적으로 굉장히 이 감정 기복이 심해진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은 하루에 어느 정도의 물을 먹어야 할까? 네. 일단 연구 보고에 의하면요. 여성인 경우에는 약 2.5리터.
2.5리터.
네. 네.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물병. 네, 네. 하나가 한 500ml거든요. 이게 네. 한 다섯 개. 그리고
네. 다섯 개.
네. 네. 그리고 남성인 경우는 2.7L니까 이게 한 뭐 다섯 개 반 정도 이렇게 될 텐데요. 네. 근데 뭐 걱정 많이 안 하셔도 되는 게 식품 자체도 네. 뭐 과일만 하더라도 90% 이상이 다 수분이고요. 우리가 네. 먹는 음식에서도 충분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마셔야 하는 물이 500ml를 한 두 개 정도 더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네, 네. 그러면은 사실 물 말고도 요즘에는 드링크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네. 드링크로 마실 수 있는 것도 있을까요?
일단 물 대신 마실 수 있는 음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네. 뭐 보리차라든가 누룽지차라든가 뭐 현미차, 뭐 율무차 이런 공유차는 괜찮아요.
네.
그렇지만 홍차라든가 뭐 녹차라든가 이런 경우 카페인이기 때문에 이거 물하고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녹차나 홍차를 물 대신 마시거나 뭐 커피를 물 대신 마시거나 하면은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없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물을 너무 많이 마셔도 되는지 네. 말씀을 드리면요. 의학적으로 그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심장 기능이 떨어져서 심부전 환자인 경우에 너무 많이 마시게 되면은 이게 부종이나 이렇게 생길 수가 있고 또 네. 심장에 무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콩팥 기능이 저하된 분들이 있어요. 네. 이런 분들도 이 신장 기능은 이게 필터 기능이라서 여기서 이렇게 걸러주는 기능이 있는데 콩팥에 무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혈액의 소금 성분이 너무 감소되어 있으면은 이럴 때는 우리가 이제 저나트륨 혈증 환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이때는 훨씬 더 수분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럴 때에는 수분을 이렇게 철저하게 제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기능이 콩팥 기능이 정상이 아니신 분들 이런 질환이 있으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네.
하루에 소변량이 3리터까지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정도의 소변이 나올 정도의 물은 마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주 생각하셔서 우리가 네. 의식적으로 물을 좀 마셔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러면 네. 물을 좀 효과적으로 저희가 마셔야 될 거거든요.
네, 네, 네.
뭐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안 마셨다 해서 두 병을 막 드링킹하면
네.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좀 전략적으로
네.
저 같은 경우는 알람을 켜놓거든요.
그러니까
오전에 한 번, 네. 오후에 한 번, 또 자기 전에 너무 물을 많이 드시면 사실 화장실 하시는 것 때문에 숙면을 취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잠들기 한 2시간 전에 이렇게 드시면 좋겠는데요. 물을 항상 이렇게 지니고 다니면서 한 통씩 마시는 걸 제가 권장해 드리고요.
네.
그리고 저는 차에도 항상 그리고 제 테이블에도 항상 이렇게 물병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마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면에 방해할 수 있는 시간, 잠들기 전 한
네.
시간 전에는 너무 많이 드시지 않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네. 자, 저희가 오늘은 물에 대해서 함께 다뤄봤습니다. 가장 잘 알면서도 못하는 게 바로 이 물 마시기인데요.
네.
지금 임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 항상 여러분이 계신 곳에 언제든지 마실 수 있는 그 물병을 준비해 두시고 볼 때마다 드시는 것이 가장 좋을 듯 합니다.
네, 그리고요.
네.
내가 요즘 최근에 들어서 뭐 피부가 푸석푸석하다.
아.
그리고 집중이 잘 안 된다. 기억력이 없거나 다리 쥐가 난다.
아.
이런 부분들도 사실 두통도 물만 먹어도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럴 때는 평상시보다 조금 더 물을 드셔서 이런 증상들이 한결 아주 쉽게 나아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물을 조금 더 드시길 권장해드립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임 박사님과 함께하는 AWS의 건강 프로젝트 들으시면 큰돈 들이지 않고 우리가 쉽게 네. 쉽게 우리의 갖고 있는 질환들을 고칠 수 있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